오늘 말씀은 욥기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욥은 3장에서 자기 아픔을 가장 절망적이고 슬프게 토로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겠다며 먼 길을 찾아왔지요. 그들은 도착 후에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을 지키며 함께 아파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욥이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들은 욥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이제 전개될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들 중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나섰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가 가장 나이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자신의 삶에서 관찰로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통을 기반으로 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의 말은 한편의 명연설이 될 수도 있지만 무고한 고통이라는 이 욥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진리의 핵심을 찌르지 못한 채 변중만 울리는 공허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 말의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네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엘리바스는 침묵하며 욥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엘리바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불변하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가르침에 의문을 던지지요. 그는 세상의 지혜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여기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약하다는 표현은 팔다리와 관절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는 뜻이고 매우 충격적인 질병으로 영적, 육체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평상시에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정작 자신이 고통을 당하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잃어버린 이성을 되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왔을까요? 6절입니다.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여기서 엘리바스가 경외함과 온전한 길을 논하는 것으로 볼 때 욥이 평상시에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 논리의 핵심은 욥이 사람들을 위로할 때와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엘리바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욥은 매우 예외적인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상황과 같이 경우의 수를 두어야 합니다. 한편 여기 경외함과 온전한 길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경외와 온전은 욥기 1장에서 성경이 욥의 삶을 묘사하면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전후 사정을 모르던 엘리바스의 이 말은 마치 욥,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길을 걷는다면 너의 삶은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표현은 한치의 어긋남 없는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지요. 즉, 이 인과응보, 인과응보에 기반을 둔 엘리바스의 논증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어떤 결함이 있기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논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네가 확신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경외함과 온전한 길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바스의 주장을 욥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욥 역시 인과응보, 권선징악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온 이 원인 모를 고통을 경험한 현재의 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는 확실히 달랐지요. 엘리바스의 확신과는 반대로 욥의 경건함과 온전한 행위가 분명하더라도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실 미래의 축복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예를 들어가며 자신의 논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욥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욥도 평생 이런 원리를 의식하며 살아왔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두 개의 질문에 욥이 동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죄 없이 망한 자와 정직한 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일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엘리바스의 논리대로라면 젊을 때 죽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은 모두 의인이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먼저 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참으로 나쁘고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예도 기록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또 전도서를 보면 엘리바스가 동의할 수 없는 말도 남겨져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전도서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즉 세상에는 의로워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저질러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욥의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을 이어갑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8절에서 엘리바스는 악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독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9절에 입기운과 콧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하지요. 8절로 9절에 멸망할 악인은 10절로 11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자에 대한 구절들로 이어집니다. 사자는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지만 결국 자신의 미래를 바꾸지 못하고 멸절될 것입니다. 이 사자는 바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곧 악인을 가리킵니다. 시편은 주로 사자를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들과 같이 악인들도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악을 뿌리고 심은 자들, 곧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누군가의 비참한 멸망은 그들이 의인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 그 여부를 분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바스의 판단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8절에서 엘리바스가 내가 보건대 라고 말을 시작했던 것처럼 악인에 대한 관찰은 엘리바스의 경험에 기초할 뿐이었습니다. 즉, 개인의 한정된 경험을 동일하게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둘째, 엘리바스의 진술은 분명 진리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옳은 말은 아닙니다. 앞서 살폈듯이 성경은 자주 무죄한 사람의 피가 그들의 공동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죄 없는 자가 망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 앞서 말했듯이 전쟁으로 인해 이유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산모의 태에서 사산한 아기들도 엘리바스의 신학에서는 모두 악한 자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죽음을 희망의 반대말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의 궁극적인 소망은 죽음이었습니다. 욥에게 삶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그에게 생존은 희망이 아니고 매 순간 죽음보다 더한 형벌을 받는 것과도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논증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한 것이지만 그가 진술한 악인의 운명은 당사자인 욥조차도 매우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그를 급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게 임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심판대 앞까지 가야만 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보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판단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과 화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에서 가장 올바른 심판을 하시는 분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를 둘러싼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 모두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분의 선하신 처분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